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만일 힘들어도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은 또 비록 내가 실수해서 움츠러들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 이해하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랑 없으면은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요약해서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런다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그 표현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즉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사랑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천국에 가장 합당한 자이겠습니까? 사랑이 풍성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임마. 우리나라의 임마는 좀 안 좋은 말이겠죠. 그러나 임마는요,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고, 누는 우리라는 의미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요, 나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와 너, 그, 그녀, 그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우리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 속에는 나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늘 우리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아니라고 은연 중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요,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물론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고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어린 교회이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무엇인가 이 모습들만 보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목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가정에서 서로 구성원들 속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 속에서 가장 많이 느껴야 되는 것이 사랑인데요. 만약에 가정에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되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오래 참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을 해서 참음으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견디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 왜 자꾸 오래 참아라고 그럽니까? 왜 나만 자꾸 참아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는 데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함을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조급하게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천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보십시오. 그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하기까지 무려 10달이나 걸립니다. 아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고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 달을 다 채워야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 보고 싶다고 한 달 만에 끄집어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생을 해서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부모는 그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면서 교양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형성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그래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기다림, 아픔 가지고 오래오래 참아주는 그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먹이만 준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이 이 자녀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삼라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묘목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짐을 해보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디 쉽습니까? 잘 안 됩니다.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금 추세를 가지고 주먹을 불끈쥐고 다시금 일어서서 실수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좀 변화가 되어가지고 큰 일꾼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슬로우, 슬로우, 느리게, 느리게. 여러분 남편들이 잘 변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너무 닭갈거리지 마십시오. 남편은 원래 잘 변화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느리게, 느리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 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급하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급한데 하나님은 천천히 언제나 느리십니다. 우리는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열매도 맺고 싶고 빨리 기도 응답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느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은 빨리빨리지만은 하나님은 천천히. 그렇다고 해서 이 찬송가까지 느리게 느리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일부 예배 했더니요. 그 다음 찬송을 하는데 천천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박자를 맞추어서 해야 되죠. 하나님은 천천히 하십니다. 그러나 천천히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매우 올바르고 매우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를 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속에서 한번 빨리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서 새벽 예배를 막 열심히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늘 새벽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어머니 깨워서 예 가자.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새벽 예배를 따라다니면서 습관이 형성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늘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맷돌과 같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려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따라다니면서 저희 집에는 맷돌이 없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맷돌을 돌리는 그곳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맷돌도 저는 직접 돌려보았습니다. 그 여러분 그 맷돌에 보면요. 그 윗짝이 있습니다. 맷돌 윗짝에 보면은 그 손잡이가 하나 있죠. 이 손잡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지난번에 했다고요? 예. 이 어처구니입니다. 어처구니. 그 어처구니에 손을 딱 얹고 그 맷돌 밑짝에 보면요. 구멍이 하나 있죠. 그 구멍에다가 어머니가 불려온 콩을 거기에다 넣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과 더불어 넣으면요. 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게 잘게 갈려져 가지고 나옵니다. 천천히 돌리면 이것도 빨리 돌릴 수도 없습니다. 천천히 돌리죠. 하나님의 시간에 딱 그와 같습니다. 천천히 돌리면요 너무나도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돌리면서 그러죠. 정근아, 엄마와 더불어서 대화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콩국수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콩국수 만들려면요 콩 불린 거 가지고 어떻게 하죠? 믹서기에 딱 집어넣고 왕 하고 돌려버립니다. 왕 돌리면요 순식간에 다 갈아져버립니다. 엄마 엄마 이야기도 대화할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다 갈려지면서 끝이 나는 것이죠.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더불어서 콩을 넣어가면서 천천히 어처구니를 잡고 이렇게 돌리다가 보면요 정말로 가루가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갈려가지고 나오는 그 콩국수, 그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 하나님은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느리게 일해 나가십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알레그로 빠르게 하는 겁니다. 매우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라르고 천천히 하는 것이죠. 이 알레그로는 우리의 리듬이지만은 라르고 천천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그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연주를 하시는데 우리는 빨리 해버리면 서로 안 맞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조금씩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매우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다 의탁을 한다면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변화가 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할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또 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강성하여져 가더라. 성경 말씀은요 점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는 점점 자라가고 점점 부흥되고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래서 빗방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솔 위에 단비 같도다. 이슬처럼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내려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것이 내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풀 위에 연한 풀 위에 장대비가 쏟아져 버리면 연한 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과 딱 붙어버리죠. 채소 위에 장대비가 내려버리면 구멍이 날 겁니다. 그러나 단비, 가는 비, 우리는 항상 소나기를 기대합니다. 폭우를 기대하죠. 그래서 막 쏟아 부어주시고 막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슬비를 내리십니다. 촉촉하게 천천히 젖어가게 만들죠. 그러나 그것이 더 강력하고 사람을 더 변화시키고 올곧은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게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것, 오래 참음,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변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파하면서도 내가 아파하면서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면서 기다려 오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는요, 교훈하십니다. 또 교훈하십니다. 그래도 엉뚱한 길로 가면은 회초리 되시죠. 한번 휘두르십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또 기다리십니다. 아니, 평생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각인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의 근육 속에, 우리의 살 속에, 우리 뼛속까지 주님으로 각인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기다려줄 줄 압니다. 우리는 혈기가 충만하죠.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은 그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도 참아줍니다. 상처를 받아도 견뎌낼 줄 압니다. 아파해도 내가 아파하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이해를 해줄 때까지 욕먹어가면서도 참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이 임할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좋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때로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무엇인가 펀치가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핵펀치를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거든요. 참고 있거든요. 모세의 인생을요, 디엘 무디가 3등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있는데요. 40세까지, 모세의 인생 40세까지.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죠. 무술을 배웠죠. 그리고 많은 학문들을 배웠죠.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구원해 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 판단은 항상 옳아. 나는 항상 바르게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나는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계실 거야.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광야로 보내어서 부수십니다. 가루로 만드십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목동의 신분을 가지고 40년간 왕자가 아니라 목동으로서 지냈습니다. 화려했던 그 옛날 그 모습은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무려 40년간 철저하게 부수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왕자로 살다가 목동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참을 수 없는 모독입니다. 그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서 냄새나는 양들과 더불어 무려 40년간 이 모세의 생각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왕자인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주먹을 쥐고 일어서면 할 수 있을 존재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온통 가루가 되었을 그때에, 그때는요 이제 찔러도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푹 들어갑니다. 욕을 해도 나는 욕먹을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래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나를 위해서 가주지 않겠니? 그제서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만 한 500여 명 지금 예배를 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인도를 해야 될 사람은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은 많게 잡으면 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가려면요, 40세의 모세로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80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루가 되어버린 이 모세가 되어야만이 인도를 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500명만 되어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 말 저 말 의견이 서로 다르고, 근데 300만 명 정도 되면요, 그건 감당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루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모세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돌로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거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욕하면은 욕 얻어먹고 찌르면은 찔리고 그런 상태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80세에 그제서야 모세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모세는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머물라 그러면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빨리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머물게 하실 때도 모세는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천히 가는 그 리듬에 몸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는데요. 이제 홍해 앞에 배도 없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는 애굽 군대 정예병이 칼을 들고 그리고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바로 왕이요, 바로가 또 이 생각이 헷가닥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보냈던가 후회를 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죽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고, 애굽에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40세의 모세였다면요, 그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마 두세 명 잡아서 막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40년, 이 템포를 배우기까지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천천히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기다림을 가르치셨습니다. 느림의 영성 속에 들어가면요, 나를 깊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열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한번 겪으셨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이야기하고 싶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분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가복음 1장 43절에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매우 강조하신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말을 막 해버리면 그 일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참지를 못했습니다. 나가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까지 하시면서 하지 말라 그랬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말씀은요, 예수님은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만 계시면서 소문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만 계시면서 그곳에서, 즉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이만큼 힘듭니다. 참는 것이 열정도 있고 간증도 있고 뜨거움도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이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동목회를 나가는 후배들에게 선배 목사님이요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는 그 이야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목회는 생선 가시를 입에 물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회는 생선 가시를 입에 물고 있는 것과 같다. 가만히 물고 있으면은 생선 가시는요 녹아서 부러집니다. 없어집니다. 오랫동안 참고 지내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씹으면 그 생선가시는 입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오래 참는 것,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어났던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3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지금 나이지리아에서는 300여 명 되는 여중학교 아이들이 납치를 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우리의 가정, 부부 사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믿고 믿어주는 것,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 남편은요, 나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 아내는 남편을 가루로 부수기 위해서 허락하신 광야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미칠 것 같습니까? 부모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광야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루로 부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광야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요. 식탁 위에 쓰레기가 있어요. 과자를 먹은 쓰레기가 그 위에 있어서, 물론 제가 치우면 됩니다만은 교육상 우리 아이를 불렀습니다. 영진아, 이거 네가 했니? 그랬더니요, 그 아이가 그 쓰레기를 보더니요, 싹 훔쳐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 방에는 형에게로 갑니다. 쓰레기통은 바로 그 앞에 있거든요. 근데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형 방으로 뛰어가서 큰 소리로 그럽니다. 형, 이거 형이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이 그랬지. 그러니까 형은요, 그 쓰레기를 딱 받아가지고 나와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형은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이 형은 된 것 같은데, 이 셋째 녀석은요, 이놈이 언제 인간이 될지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직까지 인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 들고 쓰레기통에 갖다 놓으면 될 걸. 지혜의 형에게로 가가지고, 형, 이거 형이 그랬지. 형이 했으니까 형은 받아가지고 또 갖다 놓고. 언제 인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실수한다 할지라도 아빠, 엄마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주어야 됩니다. 언젠가 이 아이는요, 훌륭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랑을 가지고 참아주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이라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도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각인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성도,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변화가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오래오래 견디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들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그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드러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